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읽고 있는데 8장 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아론의 아들들이 실패하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 8장 9장 10장이요 다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거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레위기 8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이 명령대로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왔거든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정확하게는 1년 한 2개월쯤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성막 만들고 어떻게 애굽이랑 어떻게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런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마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군대 가면 신병 교육대에서 뭘 군인이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다 배우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와가지고 세상 애굽과 가나안과 대항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내산 아래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배운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보면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세우라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 이다마를 불러서 제사장 직분하게 해라. 그리고 28장에 보면 옷을 지어 입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어떻게 위임식을 하라고 주님이 다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명령한 거를 오늘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 명령대로 이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명령한 것처럼 레위기 8장 9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레위기 8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거예요. 레위기 8장을 쭉 읽어보면요, 명령, 명령대로, 명령,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레위기 8장에서만 11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성 막 완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면 거룩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예배,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위임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거는요,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 지금 8장 읽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쭉 묵상했거든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실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짐승을 골라가지고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구경꾼이 될 수 없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는 뒤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 손으로 짐승을 고르게 하시고 그리고 끌고 오게 하시고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를테면 그 짐승을 제단 위에 벌려놓는 거라든지 그 짐승의 피를 처리하는, 이를테면 제단 뿔에 바르고 뭐 제단 아래 쏟고 뭐 이런 거는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절대로 구경꾼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 제사장의 역할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레위기 6장 중반부터 또 7장까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너무 중요했어요. 제사장이 잘 돕고 제사장이 예배를 잘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게 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 솔로몬 성전 세우고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망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결국 망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은 악한 짓 많이 했는데, 악한 짓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여로보암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중요한 악한 일이 뭐였냐, 여로보암은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제사장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 만든 그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 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뽑아 세우신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별로 좀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도요 아론은 별로 좀 선한 일을 잘 못하고,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듣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일에 협력 내지는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뭔가 이렇게 좀 자격으로 따지면 뭔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좀 이렇게 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위임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한 위임식 제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속죄하게 하시려고, 죄를 씻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중이 다 모인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사장을 씻겼어요. 먼저 레위기 8장 보시면, 레위기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겼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옷을 다 입혀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새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기 8장을 쭉 보면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에 발랐던 관유, 독특한 향품을 이 제사장을 몸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 그 다음에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2절 보면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세 번 제사예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위임식 제사 드리고, 그런데 세 번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제사가요 전적으로 죄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 독특한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다가 발라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보시면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이 순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8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런 거를 읽으면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그 중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위기를 잘 읽어보니까요 우리 핸드폰 조작하는 것보다 안 복잡해요. 우리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패턴 걸고 뭐 전화하고 뭐 앱 사용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다 배워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 매뉴얼 보고 다 듣고 배워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보면 그 무슨 우리 집에 있는 게 그게 올레 뭐 KT 뭐 이런 건데 리모컨이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텔레비전 켜는 게 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게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오냐 해서 늘 우리 애들 도움받고 이러거든요. 리모컨에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 보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요. 저는 주로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로 따지자면 우리 삶이 훨씬 복잡한 거예요. 우리 핸드폰 조작하는 것보다 더 간단해요. 근데 복잡하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옛날 사람들이 하던 일이어서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도대체 뭐를 강조하시고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8장 23절 24절에서는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제단 뿔이라는 거는 제단이 네모지게 있는데 여기에 뭐 툭 튀어나오는 뭐 이런 장식품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일곱 번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피를 더 독특하게 처리해요.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다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더 중요한 신분이고 더 영향력 있는 신분이라면 너 잘못은 더 큰 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영향력 있고 더 중요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죄는 더 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높은 사람이고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가지고는 그 피를 제사장의 몸에다가 발라요. 제사장의 몸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위임식 말씀하신다고 말한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봤거든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만들어라, 등대를 만들어라, 뭐 향단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 안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다 바르는, 원래 그거는 사람 몸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단이나 향단이나 다른 성막의 기구 아래에 쏟아붓는 것이지 몸에 바르는 게 아닌데 제사장의 몸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몸이 독특한 거예요.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오늘 보면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가지고요, 그 오른쪽 뒷다리를 다른 소재물과 함께 28절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 오른 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본래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오른쪽 열왕기상 이거 화면 지워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본래 제사장 몫이에요. 여러분, 위임식 순양은요, 화목제로 따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에 속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제도 아니고,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도 아니고, 이거는 화목제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본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슴은 임시 제사장 노릇하는 모세 몫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불태워요. 자기 몫인데 불태우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먹는 건데, 제사장의 권리,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인데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겠느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사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덕분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뒷다리, 자기 권리를 주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거기 보면 제사장의 옷 만들어요. 청색, 좌색, 홍색, 고운 배실.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그 배를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 때는 금실을 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요, 금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옷에다가 금실을 섞었으니 그 옷이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던,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는데 화려함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면 그 화려한 옷에다가 30절에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뿌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화려했는데요, 제사장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일한 것이 아니고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피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몸에도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고 옷에도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힘입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제사장이요, 회막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위임식 순양의 고기와 그리고 함께 드려진 소재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 못 먹는 것은 불태워야 돼요. 그러면서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 친구가 된다는 거.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위임식 순양을 먹으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 위임식 제사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이요, 얼마나 독특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피가 발라져 있는 옷, 그래서 죄와 허물이 씻겨진, 죄와 허물을 가리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일은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에 오면요,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제사장은 뭐가 거룩함이고 뭐가 더러운 삶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요, 어떤 경우에는 재판도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레위기 5장 보면 속건제 나오는데, 속건제에서 보면 누가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산정하는 일은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그래서 제사장이 개입해가지고 누가 얼마나 잘못하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일, 그리고 제사장은 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 그래서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구분하는 일.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이 제사장이 없이는 사실상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 제사장을 아주 엄격하게 위임시켜서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필수적이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뭐 다른 데서 찾을 것 없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중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뭘까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늘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마치 번제를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몸을 드린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사실 몸을 드린다는 거는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안 하는 일도 있나요? 몸으로 안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이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레위기 읽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있는데요. 소제, 소제. 소제는 요리하는 요리.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요리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리 실력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요리가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고 맛없는 요리하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할 수 있도록 자기 음식 솜씨를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음식 솜씨 열심히 개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옷을 입고 이렇게 좀 나올 때 그게 막 사치스럽고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다닐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늘 제 머리를 예쁘게 다듬는데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좀 이렇게 빈 자리가 별로 안 보이고 오늘은 조금 성공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어떤 날은요 이게 성공이 이게 벙 떠가지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뭔가 정갈한 거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늘 조끼를 입고 다녔는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조끼 입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조끼 안 입는데 아시나요 지금? 이게 보여요? 왜 조끼를 안 입느냐 하면 조끼를 입으니까 막 이 연사 하니까 이게 보이니까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조끼 입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벗고 요즘 다 이런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해 보려고 애쓰는지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이, 말도요 거칠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드럽고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훨씬 좋잖아요.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께 영광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5절 읽었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보면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면서 쭉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놓고 쭉 설명하면서 12절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세상에서는 네가 선한 행실, 착하게 살아도 너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살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비방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다.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자기들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고약한 사람들이 너의 선한 삶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너희 몸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런 선한 기독교인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 쭉 설명하는 중에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이 있어요. 에봇에 달려있는 보석이 있고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이 있는데요. 그 보석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는요,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데요, 그 제사장의 옷에 그 이름이 달려있어요. 그러니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남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름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름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름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런 찬양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일꾼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들은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꾼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을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저 인간 고약하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 짐승을, 흠 없는 재물을 골라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나면 제사장이 기계적으로 그 재물을 그냥 제단 위에 갖다 놓겠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이 재물 가지고 온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제단 위에다가 그 재물을 벌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재물을 불태우고 그 남은 재물을 먹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 확증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요, 남의 죄와 남의 혐오를 짊어지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에스겔 22장 2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음식물 사냥감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 귀족, 권력 있고 높은 사람들이 이거는 막 사냥감을 집어삼키는 이리 때 같아요.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남을 해쳐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고관들이 고약한 짓을 하면 그거 죄다 이렇게 깨우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더럽혔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22장에 나오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온갖 고약한 짓을 하는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약한 짓을 하는 고관들을 편들어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 고관들을 축복해주는 선지자. 고관들도 나쁜 사람, 선지자는 더 고약한 인간. 이러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그러니 백성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이라면 힘이라면 성공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했다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고관을 위하여 회를 치라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가려주는,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우리 시대는 더 진지한 구국기도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구국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교회를 위한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끈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젊은 애들이 좀 더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좀 더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악한 고관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관들을 위해서 회칠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정말 성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교회가 병이 들고 타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 사회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정말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연약한 죄인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또 달라요. 선지자는 오히려 죄를 책망하죠. 너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선지자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찾으시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허물어져 내리는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